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주님의 교회에서의 멤버십에 대해 배우는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제 임무는 역사의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장로교회 역사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목이 말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마지막 수업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생각하면 이게 좀 이상한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신다면 지난주 제 목적은 장로교회 원리와 실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로교는 단순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장로교는 사도들이 주로 가르친 교회를 다스리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구원이 오직 우리 교단에서 세운 교회 정치 체계에만 맡겨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과 우리가 하는 일들에서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말이죠. 지난주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장로교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엄밀히 말해 실제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성도들의 바람이나 신념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의 지위에 올라 모든 결정을 내리는 일종의 종교적 과두정치도 아닙니다. 아니요, 교회는 엄밀히 말해 신적 군주제에 더 가깝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엄밀히 말해 신정정치, 즉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장로교회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몇 구절을 인용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구절이 결혼에 대해 무엇을 말하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구주이시며 교회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창립자이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교회를 구원하셨으며 이로써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통치자이시며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장로교회의 다음 원칙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교회를 도구를 통해 특히 도구로서 장로들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물론 집사들의 섬김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갈 무렵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들, 특히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디도서 1장에서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이 남아있는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사역과 매우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 활동에는 새 신자들을 교회로 조직하고 실제로 그 교회들의 장로들을 임명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아있는 일들을 정돈하도록 기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같은 편지에서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은 섬김을 위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장로의 반대말, 즉 장로라는 뜻의 그리스어 프레스비테로스에서 우리가 장로교라는 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말하자면 장로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이듦주의라는 뜻입니다. 장로는 그의 삶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는 교리에 견고해야 하고 자신의 가족을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읽은 것처럼 만약 누군가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장로들이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교회 구성원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목양 장로를 배정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장로들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믿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장로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교단인 PCA 내에서 일반적으로 장로들 사이에 구분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장로의 직분 내에서 어떻게 두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 즉 평신도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위해 변론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근거로 특별히 가르치는데 능한 장로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칼튼 목사님, 에런 목사님, 그리고 저 자신은 가르치는 장로이고 조엘 메스너와 브루스 최 같은 분들은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이분들은 평신도로서 교회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만 매주 강단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했듯이 이 장로들의 모임은 밀폐된 독립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마다 다른 구세주와 다른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영적인 몸입니다. 같은 구원, 같은 구세주, 같은 성령, 그리고 따라서 비록 다른 장소에 있지만 같은 교회입니다. 마치 같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왕국의 여러 전초기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로교의 세 번째 원리, 즉 다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결성, 장로들의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장로들이 있고 모퉁이에 있는 인타운 장로교회도 장로들이 있고 피치트리 시티의 캐리지레인에도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장로교회 세 가지 원리를 확립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로 넘어가 보면 어느 정도는 장로교회의 역사가 곧 신약교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그들의 교회 정치에서 성경적으로 하려고 사도들이 했던 방식대로 하려고 노력한 역사적 증거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의 역사적 연속성을 보고 싶어 하며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런 연속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로교회의 역사는 사도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이 논의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 사도행전 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유인물에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유인물은 미국 장로교회에 관한 것이지 사도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행전 5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원하신다면 성경을 펴셔도 됩니다. 이것은 맥락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 제시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자들이 각 마을마다 장로들의 도구와 통치 아래 교회로 조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흥미롭게도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장로교의 역사에서 시작하기에 다소 이상한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그 밭을 팔았고 그 돈 중 일부를 자신들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밭을 판 모든 수익을 교회에 바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그 결과 성령에 의해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우리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가 특히 주목했으면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시대, 즉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 신자들의 가시적인 교제 안에서,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거짓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드러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거짓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감독하던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유다와 열두 제자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는 필연적으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분명히 바울이 장로들을 세웠을 그 교회에도 바울이 기록하길 그런 자들이 그 교제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복음, 즉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리적 일탈을 바로잡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는 미혹되어 심각한 오류에 빠진 신자들을 되찾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만약 그 오류가 계속 뿌리 내렸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언젠가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신약의 서신서들도 이와 매우 비슷한 역사적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교정하는 내용을 모아놓은 집대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교리에서의 오류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의 서두에서도 그는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며 신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는 실제로 교회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외부로부터도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신약성서 거의 1세기 박해의 역사처럼 읽힙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자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몇 통이나 되는지 셀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당국의 박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얼마나 자주 있었던가요? 사실 박해는 교회가 확장된 방식의 한 전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어지는 장로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사슬에 묶인 채로 아무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박해가 사도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내몰았습니다. 사도들과 그 시대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 모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주 단순한 말을 길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작하려 한다면 2013년에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에서 출발해서 직접적인 제도적 계보를 찾으려 한다면 1세기의 첫 번째 노회까지 쭉 이어지는 계보를 찾으려 한다면 1세기 안디옥까지도 우리는 그런 계보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교회까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계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교리에 대한 오류가 교회 안에 스며들고 앞서 말했듯이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고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을이 정복당하거나 약탈당하거나 불타버려서 특정 지역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에베소나 고린도 같은 도시의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겪은 모든 역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는 존재해 왔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적 시기에도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지 못하신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장로교 역사 수업에서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점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에서 사도 교회까지 제도적인 연결선을 그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영적인 연결선은 분명히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선입니다. 예루살렘에 PCA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장로들이 있었고 성경적인 설교가 있었으며 신자들 사이에서 세례와 떡을 떼는 일이 이루어지는 신실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악마의 온갖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으며 사실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 즉 교회가 한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뚜렷하게, 때로는 덜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인 개별 교회들은 복음의 교리가 얼마나 잘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며 예식이 집행되고 공예배가 얼마나 순수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더 순수하거나 덜 순수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가장 순수한 교회들조차도 혼합과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어떤 교회들은 너무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제 역할을 하여 장로교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네, 7위 장로님들은 가르칠 자격이 필요한가요?
그들은 믿음을 위해 변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르치기에 적합하다는 것은 가르치는데 능숙한 장로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명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장로가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장로들을 가르치기 위해 인직받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형제님. 가르치기에 적합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에런 목사님, 칼튼 목사님과 저까지 세시 같은 날 갑자기 장염에 걸린다면 저는 장로들이 일어나 준비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 기적, 개인적으로는 네. 하지만 실제로 우리 7위 장로들도 교리에 견고해야 하고 필요할 때 믿음을 위해 변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마도 우리가 7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사이에 두는 구분과는 좀 다른 구분인 것 같습니다. 두 역할 모두 장로라는 하나의 직분 아래에 있죠. 자,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사도들 이후 첫 세대 교회들로부터 남아있는 편지와 기록들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내부 작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리카르포스. 그는 스미르나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미르나는 고대 그리스 도시 스미르나이지 근처에 있는 조지아주의 스미르나가 아닙니다. 폴리카르포스는 우리가 말하자면 아주 명망 있는 목회 인턴십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웨스트민스터에 와서 에론 메스너 목사님의 목회 인턴이 되었는데 참고로 정말 훌륭한 인턴십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신학교에 다닐 때 칼튼 윗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셨고 저도 칼튼 윗목사님의 목회 인턴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목회 인턴십이었습니다. 폴리카르포스의 인턴십을 제외하면 이보다 더 나은 인턴십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폴리카르포스가 누구 밑에서 사역했는지 폴리카르포스의 목회 인턴십 말입니다.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그 요한이죠. 폴리카르포스는 실제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폴리카르포스의 편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후 목사로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 사역했고 주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리카르포스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는 그가 단순히 장로나 목사로서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설교했고 글을 썼으며 자신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2세기 중반까지 믿음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 시기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곳곳에 많은 도시, 마을, 그리고 촌락의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실제로 사도들과 그들의 1세대 제자들에 의해 처음 세워진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안디옥, 스미르나,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에베소, 그리고 물론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서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에는 양떼를 돌보는 장로들이 있었고 그들은 종종 적대적인 황제들로부터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일한 장로나 교회 지도자도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한 교회도 다른 교회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은 특별히 명성이 높은 지위를 누렸는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지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제외하면 요약하자면 초대교회는 마치 장로교회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명칭이나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로교회가 하는 일, 즉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떡을 떼는 일을 했습니다. 믿음을 위해 싸우고 인내하며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교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합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을 때였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독교 신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기독교의 하나님 야훼와 로마 신전의 태양신 숭배를 혼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독교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황제가 선호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후 비공식적으로 제국이 선호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실 4세기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 좋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존경받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목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세기 동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매우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로교 정치체계나 교회의 역사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대화하겠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가시적인 교회는 이전과 달리 주로 위계질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관리들은 거의 세속군주와 다름없는 막강한 시민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과는 상당히 다른 중요한 변화입니다. 교회 봉사는 시민 사회에서 부와 영향력을 얻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시점에서 교회 관리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주교 또는 심지어 교황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즈음 가장 많은 부와 영향력을 쌓는데 성공한 두 명의 주교가 있었는데 바로 로마 주교와 콘스탄티노플 주교였습니다. 결국 이 두 도시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서기 11세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로마 주교가 교회와 교황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교회가 다소 덜 눈에 띄었던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교회라는 제도는 교리나 정치에 있어서는 사도교회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실한 남은 자들이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중세 말기 수세기 동안에도 물론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성경만을 권위로 삼으려 했고 그로 인해 중세 교황청의 적이 되었습니다. 위클리프와 후스와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 예로 이들은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그 후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일한 규범과 권위로서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섯 솔라 중에서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와 함께 우리가 꼭 자주 언급하지는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방식, 즉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는 것과 함께 말이죠. 성경적인 교회 정치로의 회귀, 즉 사도시대 교회에서 행해졌던 방식과 훨씬 더 닮은 형태의 교회 제도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존 칼빈의 저술이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 사건 전체를 교회와 은혜의 수단, 즉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하며 행하도록 하신 것들에 대한 논의에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사건에서 사도시대 교회가 장로, 감독, 목사 그리고 사역자들을 어떻게 임명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 용어들이 서로 교환해서 사용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칼빈은 이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말씀의 사역임을 확신을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역에 온전히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성경에서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리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사이에 약간 더 뚜렷한 구분을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서 매우 유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 시기에 자신의 가장 위대한 저서에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 썼고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집사에 대해서도 썼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물론 그는 장로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저술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 정치 형태와 거의 동일한 방식이었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도교회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평신도들로 구성된 집단인 콘시스토리를 조직하여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목사 후보자들의 안수 과정을 감독할 목사 그룹도 조직했습니다. 그는 이 그룹들을 목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존 칼빈 자신 앞에서 안수 시험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로들과 목사들의 모임은 오늘날 우리가 당회, 노회, 총회라고 부르는 것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에게는 제네바의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는 유럽 전역의 개신교 난민들에게 일종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553년 메리가 잉글랜드 왕위에 오르자 그녀는 그곳에서 개신교도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역사상 가장 멋진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잉글랜드에서 한 교회를 목회했고 실제로 메리의 오빠인 에드워드 6세의 군목으로도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러디 메리가 왕위에 올라 왕국 전역에서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스코틀랜드 목사 존 녹스는 잉글랜드에서 도망쳐 칼빈의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3년 동안 존 녹스는 칼빈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칼빈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칼빈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녹스 자신도 실제로 칼빈의 주의 깊은 감독 아래에서 설교하고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망명시기가 끝나고 1558년 메리가 죽었을 때 존 녹스는 왕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결국 자신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녹스가 돌아왔을 때 그는 뜻을 같이 하는 목사들, 즉 칼빈주의적으로 개혁된 목사들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바로 장로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장로교를 설립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장로교라는 단어가 사용된 사례입니다. 장로교주의라는 단어의 최초의 역사적 사용,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장로교인으로 불린 것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교회 정치 체계이지만 영어로 이렇게 명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장로교주의가 퍼져나갔습니다. 1600년대 중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는 스코틀랜드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주의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지침서에 말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미국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면 바로 이 두 가지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장로교가 그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요? 추측이 없으신가요?
여러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세계로 이주한 많은 순례자들 중에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장로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신세계에서 최초의 노회는 필라델피아에서 7명의 장로교 목사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은 프랜시스 맥케이미를 첫 번째 모더레이터, 즉 그 노회의 사실상 첫 번째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06년이었습니다. 1717년까지 식민지에는 장로교인이 적어도 3명이나 있을 만큼 충분한 장로교인이 있었고 장로교 목사와 장로들은 첫 번째 총회를 위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총회는 그들이 총회라고 불렀습니다. 17년에 연도를 잊어버렸네요. 1729년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게 17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717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장로교는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729년에 필라델피아 상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공식 교리 기준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신세계에서 모든 것이 고무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네덜란드 혈통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덜란드인 두 명이면 교회가 생기고 세 명이면 분열이 일어난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제 생각에는 이 말이 꽤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작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신세계에서 장로교의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간단한 도표인데 보시면 꽤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PCA까지 이 흐름을 조금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이 방 어딘가에도 그 자료가 더 있을 겁니다. 1706년에 처음으로 장로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706년이죠. 이 복잡한 도표를 따라가면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국 장로회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따라가다 보면 1741년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교회의 첫 번째 주목할 만한 분열, 즉 분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장로교회가 올드사이드와 뉴스 사이드로 나뉘었고 이들은 1758년이 되어서야 다시 화해하게 됩니다. 1730년대 후반, 174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분열이 생겼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대각성 운동이었죠. 그래서 1730년대 후반에 신대륙의 장로교회는 유럽에서 온 또 다른 이민자 물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온 아일랜드인들이 많았던 덕분에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의 교리에 충실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팽창하던 교회 내에서는 특히 서쪽으로 확장되면서 큰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정적인 설교를 듣기 위해 함께 모였고 개종자 수는 기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도록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교리적으로 철저하려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새로운 측은 교리를 줄이고 더 많은 열정을 원했던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옛 측은 더 많은 교리를 원하며 광범위한 종교적 열정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집단은 1758년에 다시 합쳐졌지만 사실상 어떤 차이점도 해결하지 못했고 저는 이러한 분열이 오늘날까지도 비공식적으로 장로교 내에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컴버랜드 장로교 분열이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두 번째 분열이었어요. 1830년대였죠. 이것은 실제로 약 100년 후에 일어난 두 번째 대각성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열들은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당시 구파와 신파라고 불렸던 즉 올드사이드, 뉴사이드, 올드스쿨, 뉴스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60년대 초반에 장로교회에서 훨씬 더 중대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식도를 보면 이 분열이 구파와 신파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60년대 초중반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을 일으켰을지도 모르는 일이 무엇인지요?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1860년에 연방에서 탈퇴한 첫 번째 주였고 곧이어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베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연방이 분열하자 교회도 분열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북부교회와 남부교회로 분열되었습니다. 사실 북부구파와 신파, 그리고 남부구파와 신파가 있었고 이후 이 두 그룹, 즉 구파와 신파가 각각 합쳐져서 단순히 북부교회와 남부교회가 되었습니다. 장로교회는 1860년대에 분열되었고 남북전쟁 자체는 1865년 리 장군의 항복으로 끝났지만 장로교회는 실제로 북부교회와 남부교회로 나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1983년까지 사실 그렇게 오래전도 아닙니다. PCA, 즉 우리 교단인 미국 장로교회는 남부 장로교회 분파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OPC, 즉 정통 장로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은 북부교회의 비슷한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주류교회들, 즉 북부 장로교회와 남부 장로교회들은 유럽 계몽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과학적 탐구는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따라서 우리의 외적 감각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현실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미국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성경이 무호할 수 없으며 다른 역사적 문서들과도 다를 바 없다는 광범위한 확신이었습니다. 실제로 만약 신이 존재한다 해도 그런 문서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대 세계의 미신적이고 과학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미신적인 종교적 글들의 모음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 같은 것들을 믿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다고 현대 교회는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이 사람들은 종교가 공익에 기여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신적인 부분들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적이나 심지어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속죄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야만적인 교리인 죄의 교리는 더 바람직한 도덕성의 자리를 내주고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정서에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주류 교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1973년 복음이 타협되었거나 아예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한 신실한 장로교 목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들과 장로들이 바로 저기 있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최근까지도 그곳에 똑같은 카펫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배당에서 새로운 혹은 그들이 말하는 계속되는 교단을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261개 교회에서 온 450명의 장로들이 모였으니 공간이 꽤 비좁았을 겁니다. 이 모임은 지금 우리가 세션의 집회라고 부르는 행사였습니다. 예배당 연문으로 나가면 세션의 집회를 기념하는 작은 명판이 실제로 걸려 있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교단을 시작하겠다는 결의문에 모두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세션의 집회에서 충실한 장로교인들이 모여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성경에 충실하고 대위임령에 순종하며 개혁신앙에 진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해 미국 장로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50주년 즈음이 되면 한 교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의 회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신실함을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신실한 장로들, 곧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모두가 일어서서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거룩하고 영감받았으며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믿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페이지마다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리와 교회 정치 모두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도를 돌보는 경건한 장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붙잡는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제도적인 연속성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직접적 연속성 안에 있다고 봅니다. 곧 사도들이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붙드신 그 교회와의 직접적인 영적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변명의 여지 없이 간략하게 이 0년이 넘는 교회 역사를 단 한 번의 주일학교 시간에 개관해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만약 교회 역사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저를 어디서 찾으실 수 있는지 아실 겁니다. 마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 자료를 교회 정치 수업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이건 불가능하다였습니다. 네, 이걸 절대 기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좀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생각보다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가 신실하게 남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모든 시대의 교회를 지켜주셨고 약속하신 분만큼이나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그들을 지탱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견디게 하실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이고 주님의 임재를 누릴 준비를 하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